의와 화평이 입맞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곳까지 불러내셨습니까? 시편 85편은 이 자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라고 하는데,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자손, 한 무리들 부분이고,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도 일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시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아픔 또 개인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를 썼고 또 이것을 같이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과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 기억하는 부분이고, 또 4절부터 7절까지 그것에 기반하여서 현재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현재에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것에 주목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2절에 죄를 도말하시고 죄값을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그 당시 그들은 돌아온 사람으로서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이런 상황에서 죄가 있는 과정 중에서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고난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던 그 상황에서 진노를 거두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간청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6절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7절에는 그 하나님께 인애를 베푸셔서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범죄했던 그 길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화평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그 장소가, 그 때가 바로 인애,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곳, 또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때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산물,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소산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85편은 과거와 현재, 미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유사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말씀할 때 이야기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예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일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있는 나의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용서받고 회복된 그 시점에서도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제 실수하고 오늘 실수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사실 어폐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맹인은,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인데도 그는 소경이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율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율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살도록 우리를 그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결과가 있는 거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한 것입니다. 반대로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에 지식이 쌓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점수를 받거나 또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한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종 이러한 인과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일어날 때 이런 인과율에 의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른다면, 우리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다면 단순히 이런 고통,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값은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뼛속까지 우리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죄인들을 멸망하시는 그런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 있을 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당연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고안해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심판자이신 그분이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또한 의롭게 칭함을 받게 하는 원칙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또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으시고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85편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곳, 또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공의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시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에도 한 사람이 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이미 졌다면, 한 심판을 받았다면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너는 왜 그랬느냐, 너의 죄에 책임을 너가 져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엔 고난이 남아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방금 10절에서 말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성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똑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안정을 주는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려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때 경제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성공이 막히고 우리가 직업을 잃는 그 순간 우리는 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평안을 걸 때 저 사람이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언젠간 등을 돌리는 그 시점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성질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평안을 건 그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보실 수 없으셔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다면,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멸망당했을 결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다면, 올바름이 없고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공의만 있어도 사랑만 있으셔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에 의하여서 올바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잘 살겠다고 말한 그런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바꿔놓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왕위가 나의 왕위가 되고 너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나에게 떠나서 멸망했지만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 나 다윗이 너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너가 잘못했을 때 네가 다른 길로 갈 때에 인간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있을 때 망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가 잘못한 그 죄 책임을 죄의 그 습관을 바꿔놓으시는 것 그 죄의 그 교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정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저는 이를 교정한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 이를 교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날 이를 교정할 때 첫날 모든 이 구강 구조가 다 바뀌어서 입에서 피가 나고 아무것도 씹을 수 없고 심지어는 잘 때까지도 이렇게 힘들다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도 잘못난 일을 올바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이 올바로 돌아오기 위해선 우리에게 훈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히브리서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셔서 고난당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그곳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견뎌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다른 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돌이켜 놓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점은 시편 85편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산물로 내는 그 시점까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의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위로하시고 지켜내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끝나고 난 뒤에 욥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버텨내는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담당시키신 분이십니다. 모든 삶의 죄를 담당시키셨는데 하나의 잘못으로 다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나쁜 길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망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힘든 고난 중에 우리의 어려운 길 속에서 내가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여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